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경제 통상 현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방문 첫날인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단 영국이 족쇄들을 없애면 큰 무역협정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기후변화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5세대 이동통신사업 배제 등에 영국 정부가 동참하도록 메이 총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관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영국 왕실 주요 관계자들을 포함한 두 나라 인사 17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두 나라의 영속적인 우애를 강조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유와 독립, 자결을 실현한 놀라운 치세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 수십 년 동안 두 나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왔다며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여왕은 또한 내일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당시 미군과 영국군의 협력으로 평화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만찬 일정을 전후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런던 일정이 아주 잘 돼가고 있다고 밝히고 여왕과 왕실 가족 모두가 환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매우 강하다면서 미국을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거대한 군중이 영국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 트럼프 시위 관련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 기관들이 힘들게 찾아다니기는 하겠지만 아무런 시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수행원의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보도 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 바로 옆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한국신문 조선일보는 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유력 인사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근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혁명화 교육 중이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처형됐다고 이 신문은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한 것이 확인됐고 다음날 김여정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단체조 관람 현장에도 배석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처형당했다는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생존해 있으며 현재 모처에서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로 30주년을 맞은 태냔먼 사태의 사망자와 실종자 규명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태냔먼 광장에 탱크를 보내서 민주주의와 인권,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밝히고 베이징과 중국 전역에 집결한 수십만 명이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역사의 암울한 시기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사망자와 실종자를 공개적으로 규명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여행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출입국 검문 강화 등을 통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미국행 안전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한 미국 각 지역에서 총격과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의식과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중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마도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아마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관여해온 압박 캠페인이라면서 이 캠페인은 우리, 다시 말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관여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들 제재를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일들과 관련해 이룬 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을 합리적인 인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복잡한 질문이라며 합리적이라는 말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자신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가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핵무기가 북한의 가장 이익이 되고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 정권의 안보를 제공한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전 결론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에서 그런 사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달라진 전략적 결정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검증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검증하고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검증은 말이나 종이에 적힌 생각이 아닌 검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과 산출물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이 한순간이라도 과거가 있는 지도자의 말에 미국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또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기준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슨 차관은 3일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선박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it's coal and petroleum products or luxury goods given to Chairman Kim's regime, it doesn't go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t goes to the regime.
톰슨 차관은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 국제 연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eedle in a haystack. It's a large body of water, and those ships will adapt their techniques as we interdict. They change their methods.
톰슨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북한의 확산 방지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 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톰슨 차관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clearly stated, it's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That has gone unchanged.
그러나 톰슨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이며 최종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perhaps they don't want to be on the same page, but we'll continue to have those important dialogues.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최초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던 선박 동탄호가 입항을 앞두고 또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출발지로 돌아가는 길 역시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 중인 선박 동탄호가 또다시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3일 현재 동탄호는 최초 입항하려고 했던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로부터 동쪽으로 370km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동탄호는 케마만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한 뒤 싱가포르 해협으로 내려와서 약 3주간 표류하다가 지난달 24일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 항구를 향해 이틀간 운행하던 동탄호는 지난달 26일 목적지를 240여 킬로미터를 앞두고 멈춰섰습니다. 한 소식통은 당시 인도네시아가 휴일인 관계로 석탄 하역 작업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었습니다. 실제 오는 7일까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동탄호는 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1일 동탄호는 돌연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화증권과 마린 트래픽 등에 나와 있는 목적지인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바꾼 겁니다. 마린 트래픽상에 나타난 동탄호의 위치를 보면 운항 행로가 베트남 혹은 중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최초 출발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입항이 거부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는 선화증권에 나와 있는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마룬다항에 동탄호의 입항 일정과 하역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초 동탄호가 표류를 끝내고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 할 때도 과연 정상적인 하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 석탄을 압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역시 끝까지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부터 50일 넘게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 사역된 북한산 석탄이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4일 한반도 관련 연설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비건 특별대표가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비핵화에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 중 하나였다며 영변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isbanding Yongbyon, which would include a highly enriched uranium facility and also the plutonium facilities starting with a reactor.
영변 핵시설 폐기는 원자로에서부터 시작해 고농축 우라늄 시설, 플루토늄 시설을 해체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최종 단계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는 아니어도 완화할 수 있는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랭크헌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빅딜식 일괄 타결 방안과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합의를 위해선 양측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sides could agree to a comprehensive deal on paper, and this would of course satisfy the U.S. side. But the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ould be step by step, and that would satisfy the North.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고 점진적인 비핵화 방식은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엄 연구원은 미북 합의에 스냅백 조항을 넣어 미국이 큰 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일정 기간 안에 특정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시작해서 다른 시설의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미북 간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한은 에너지 원조 등 필요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long as we have a common view as to the ultimate goal with some timelines as to when we want to get to that ultimate goal.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시안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양측은 원하는 결과물 또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why it would be necessary for either side to make a concession in order to be able to
단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대화의 목적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헌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핵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큰 외교 문제 해결을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헌 연구원은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미북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과 북한 모두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연철 장관은 4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병행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큰 원칙에서 보면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또 형성돼 있고.
김 장관은 이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는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신뢰도 중요하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약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못했지만 서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며 한국 정부는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며 현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미북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동시에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면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여건이 마련되면 우선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유엔 기구인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를 했고 또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를 했고 한국 정부도 WFP의 그런 호소에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 장관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제재가 인도주의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제사회는 물론 미한 간에도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공여 문제는 지금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산가족과 인도적 지원 문제나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사업 등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면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다며 좀 더 큰 틀에서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에서 발병이 공식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방역 협력이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선 최근 남북관계 소강 상태로 인해 협력 수준과 속도가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화살머리 고지 중심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방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면서 수행원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보도사진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씨 바로 옆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유력 인사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숙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근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혁명화 교육 중이며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처형됐다고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공연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한 것이 확인됐고 다음 날 김여정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집단 체조 관람에도 배석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처형당했다는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살아있으며 모처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 대체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24명의 후보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 38%로 경쟁자들을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김 위원장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18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미국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성명에서 같은 미국인이자 전직 부통령에 맞서 잔인한 독재자 편을 반복적으로 드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준다면서 대통령직 품위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지율 20%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달 초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고 생각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또 중국과 환태평양 지역민들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과 최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지지하면서도 관여 방식에 대해선 샌더스 의원과 달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주자인 툴시 가바드 하원 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선택한 것은 옳았다면서도 관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유대관계가 협상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믿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사례와 이란 핵 합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의회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이들이 주도하는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지지하면서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트 부디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지난달 2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는 김정은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영내 평화를 위해선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관념이 팽배했는데 비핵화와 평화가 동시에 서로를 돕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관념으로 옮겨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가 얻은 유일한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선 레이스는 오는 18일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을 계기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BD 달성을 할 때까지 미국의 주요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에 의한 현실적 군사 위협을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역사적으로 핵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2017년 이후 잇따라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 고성능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와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UN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율을 밀반입했다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과 주민 착취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표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과 민간 관계자 37만 명, 항공기 2천 대, 군함 200대 등을 파견 중이라며 영내 항행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현상 타파 세력과 위해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북한 포럼이 열립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한인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의회 내 아시아계 의원들의 모임인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코커스 카팍이 주관하는 북한 포럼이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카팍 의장인 주디추 민주당 하원 의원실 관계자는 3일 VOA에 이번 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연방 하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 지원 등 다양한 북한 관련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연방 의원들이 북한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미국 내 한인 사회로부터 직접 듣고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립니다. 포럼이 열리는 12일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앞서 11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주관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이 최선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어떤 병인가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률이 높고 고병원성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양돈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은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만 감염되는 전염병인데요. 감염 경로는 다양합니다. 감염된 돼지를 다른 건강한 돼지가 접촉할 때, 또 바이러스가 든 돼지고기 가공품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건강한 돼지가 먹어도 감염됩니다. 물렁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균하다가 돼지를 물어 전염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거나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감염된 돼지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고열과 무기력, 식욕부진,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급성인 경우 증상이 시작된 뒤 대개 6일에서 13일 사이에 죽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데 백신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양돈 산업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 현재 돼지 232만 마리를 사육하고 돼지고기를 연간 11만 5천 톤 생산합니다. 1천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한국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하지만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면 식량 수급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건강한 돼지들을 보호하는 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합니까?
양돈 시설을 우선 모두 소독하고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력이 강해서 방문자들의 신발과 옷, 차량, 도구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발병 국가를 방문할 때는 축산농가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열처리를 통해 먹이로 줘야 합니다.
북한 당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지난 25일에 확진이 나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발병 사실을 3일까지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의 역사와 주변국의 상황, 죽은 돼지 처리 방법 등 방역 조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사뭇 다른 반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47개 나라,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졌는데 정부와 관영 매체 모두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발병을 알리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발병 소식이 알려지자 이낙연 총리가 지난 1일 차단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고 전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금을 올려서 발병 신고자에게 100만 원, 미화 850불을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했다면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때문에 공동방역과 대처를 위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추가로 발병이 됐는지, 어느 지역까지 퍼졌는지, 또 정확한 자료와 통계가 필요하고 멧돼지 등의 이동 경로도 파악해 남북한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직접 지원 활동을 하는 만큼 가장 취약계층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식량과 영양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그레그 파라고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묻는 VOA 질문에 스위스는 북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스위스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분유 형태로 보내는 지원은 일명 슈퍼 시리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며 WFP가 직접 분배하고 현지에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가 발표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표를 보면 스위스가 전체 기부액 1,57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라고 대변인은 스위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4개년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큰 변화 없이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인도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정부의 인도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적 필요성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대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는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캐나다의 인도주의 기금이 45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매달 식량을 제공한 WFP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해 150만 명 넘는 영양실조 어린이를 도운 유니세프의 활동 역시 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심각한 영양결핍 문제를 다루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WFP와 유니세프에 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사라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라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느 난민들처럼 미국 입국 8개월 후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라 최 씨는 한인교인들의 소개와 도움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 번 일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틀을 일하고 나니까 머리 아프고 견디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 너무 추우니까 이제 손가락 많이 시리지. 그런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3일째 되는 날 제가 바지도 가뜩 두껍게 입고 이제 머리실에서 모자도 쓰고 그리고 이제 자켓도 입고 털 신발도 신었는데 가게에서 털옷을 입으면 그 털이 음식이 들어가니까 털옷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갔지만은 다른 거 참은 건 또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얼굴이 시리고 눈이 시리니까 눈이 자꾸 눈물이 나오고 눈이 시리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하고 마음뿐이지 이게 정말 이런 내가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구나 하면 그분이 현실을 목격하고 내가 그 바쁜 걸 목격하고
한인이 운영하는 일본식 음식점에서도 꼼꼼하게 일해 첫날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직접 사라 씨의 상태를 본 한인 사장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라 씨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직 활동을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만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자꾸 저를 이렇게 퇴수탈을 했어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가 너무 중국에서 그 저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라는 걸 인정하면서 네가 많이 힘들고 아픔 그 아픔에도 누구 인정 못해주니까 그 스트레스 또한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까 그 상황에서 애를 키우자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 도네이션을 이렇게 뭐 돈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해서 한 1년을 도와줬어요.
사라 최 씨는 1년 전부터 유타 주정부의 직업 재활 서비스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종합 검진을 다 받아라 해서 검진을 다 받았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허리도 문제 있고 다리도 문제 있고 몸이 안 좋았다는 걸. 그럼 제가 면풍이 와서 이게 다 삐뚤었댔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 얼굴이 지금도 이게 자꾸 떼요. 이게 막
떨려요.
네, 떨리고 제가 이게 거기서 피뚝 보면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눈이 이게 안 떠지거든요. 이게 면풍이 와서 그냥 이러면 이게 지금 크게 뜰수록 이게 더 못 떠져. 그냥 이러면 이거는 자기절로 커졌다 작아졌다.
유타주는 사라 최 씨의 건강 상태로는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후 식료품 구입과 의료 서비스, 소액의 양육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타주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일정 기한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의 검진을 다시 받고 결과에 따라 재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라 씨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현재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무 상관없는 한인교회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요일 오후 방문객이 정혁이를 찾아왔습니다.
렌티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어느 단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 가르쳐줄 사람 찾아. 피아노는 지금 당장 없는데 바이올린을 배워줄 사람이 있다 해서 이름을 좀 하고. 얼마나
정혁이를 존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인은 소피 테일러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졸업반 여학생입니다.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는 이 학생은 매주 정혁이를 찾아와 바이올린 선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40여 분 수업마다 기초 연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소피 선생님은 존 학생에게 연습할 과제를 알려줍니다.
Yeah, so it's going to be tricky. It's going to go from 4 to 2.
수업이 끝나갈 무렵 취재진은 소피 학생에게 정혁이와의 인연을 물어봤습니다.
Yeah, it's been 2 years. So yeah. It's been great.
우연한 기회로 여행을 다녀온 후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 국제난민센터 IRC와 연락이 닿았고 2년 전부터 정혁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I was trying to teach a bunch of kids violin and then I got in touch with the IRC. I think that music is a different, it's like a language. It really is, you know. It brings people together and you don't have to be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소피 학생은 북한에서 온 사람은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고 존하고도 가끔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음악은 사람을 모으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진심이고 뭐가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어디 필요한 곳이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운전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 그냥 바이올린만 배워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필요한 거 뭐 어디 갈 데 있으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Yeah, sometimes we have fun rides to the shopping market or whatever to the grocery store. We went to Target the other day. It was fun.
가끔 운전을 해주며 백화점에 간다며 지난번에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소피 학생. 사라 씨는 그동안 말이 어려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며 인사를 전합니다.
Yeah. Yeah. I've loved it. It's been so much fun.
그런데요, 소피 학생이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내 정혁이에게 건넵니다. 연습을 잘하고 있어서 주는 선물이라는데요.
It is for me. I buy my prizes.
기분 어때?
Good. Thank you.
No, we have fun, Hanjong. It's hard, but we have fun, right?
연습 과정은 힘들지만 재미있지?라고 물어보는 소피 학생은 취재진에게 존이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라고 자랑합니다.
Did you know he's a double black belt?
Yeah.
사라 씨는 사라 씨와 아들을 둘러싼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냥 바이올린만 배워주는 게 아니고 또 바이올린 배워줄 때면 계속 장난감도 갖다 줬어요.
열심히 한다고.
너무너무 나는 진짜.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도 살 수 없더라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북한에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실제는 왔지만 와서 보니까 먹는 게 전부 아니고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너무 큰 걸 배우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지금에 와 보면 복이라고도 생각할 만큼 제가 이기고 보니까 나 진짜 감사해요. 인간이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기자 선생님 와주셔서
인생의 절반을 왔고 남은 절반의 삶 동안 건강을 되찾아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서 엄마 노릇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은 사라 씨에게 안타까움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비록 아프지만 마음은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저 엄마로서는 사랑이 많은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 잘 키워서 미국에서. 그거는 뭐 엄마로 생겨서 어느 엄마나 다 가지고 있는 뭐 보통 생각이겠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의 분리에 대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를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해 수천 명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태난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학생과 시민 등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베이징은 물론 중국 전역 40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두 달 전 사망한 개혁 성향의 정치인 후야오방의 명예 회복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이들의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베이징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확립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위대가 줄지 않자 6월 4일 태난먼 광장에서 무력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희생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육사나 태난먼 등 태난먼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798년 6월 4일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조반니 카사노바가 7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때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카사노바는 신학, 자연과학, 예능 등 다방면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사노바는 또한 큰 키에 남자다운 풍채를 겸비해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을 탐했던 낭만파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지향점은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나는 여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자유를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카사노바는 이후 체코 프라하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그린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연애담을 담은 이 카사노바의 자서전은 이후 18세기 유럽의 사회와 풍속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